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망명생활 중에 고백한 10편의 비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10년 동안 사울 왕의 온갖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했죠.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었던 거죠. 오늘 시편 57편은 바로 그런 시련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산악지역에 있는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편 57편 타이틀에 보면 굴에 있을 때 쓴 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엔게디 산악지역에 있는 한 굴에 도피해 한가운데 그 안에서 썼다. 사진을 볼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엔게디가 저 오른쪽에 염해,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가보면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우리가 두 주 동안 말씀 나눴던 곳이 가드입니다. 왼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 가드가 있고 필리스틴,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블레셋이라고 번역된 말은 필리스틴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그 지금 그 당시에 블레셋의 다섯 개 도시가 가드, 에글론,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그래서 저 다섯 개 도시가 그 당시 블레셋의 5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밑에 왼쪽에 가자라고 써 있는 데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3천이 넘은 지금 전쟁을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자라고 제일 왼쪽 지역에,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저 엔게디 속에 산악에 있는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이. 자, 그런데 이 시는 비록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쫓겨다닌 긴박한 상황 중에서 아주 비참한 마음으로 쓴 비탄시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결과 나타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형식은 비탄시이지만 내용은 찬양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시는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당한 시련에 대해서 좀 본문을 중심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당했던 시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첫째 보면, 3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아첨을 하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 다윗은 왕을 배반하고 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자다 하면서 모함을 하고 비방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런 비방하는 혀를 가리켜 4절에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비방하는 혀로 다윗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거였죠.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한 일밖에 없어요. 근데 원수들은 그를 향해서 모함하는 이빨로 다윗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다. 4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그들의 모함하는 그 이, 이 말로 하는 그 그들의 이빨의 모습은 창과 화살이 되어서 다윗을 찔렀다는 거죠. 사실 이처럼 남으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한 짓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없죠. 그러니 다윗이 이때 당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 모함과 비방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여섯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4절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마치 먹이를 나선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포위되어 있음 같이 매우 위태한 지경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숨어있던 굴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며 다니듯이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죠. 또 그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과 그 일당이 증오심으로 이글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하는 말은 결국 다윗이 사자들 가운데 처하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그의 목숨을 지금 해치고자 하는 위협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 보면 다윗은 원수들이 그의 앞길에 그물과 웅덩이를 파놓았다 그랬어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곳에 덫을 만들고 그의 생명을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다윗이 은신했던 엔게디 산악지역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였고 다윗은 마치 사냥꾼과 또 사냥개들에 쫓기며 그들 그물 안에 갇혀있는 동물과 같은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탄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과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확신을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속이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래요. 지존하신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루어 가신다. 원문을 읽어보면 완수한다 하는 뜻입니다. 완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완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고난의 밤 가운데서도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때에도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자기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요. 3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자와 진리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인자, 헤세드죠. 여러분 계속 우리 다윗 설교할 때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 진리,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하심,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말하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기를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난자, 날개, 헤세드라는 날개와 진실 때문에 날개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 재앙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날 때까지.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재앙이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실 거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깊은 고난의 밤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귀한 믿음, 고난의 밤에도 인자와 진실함의 날개로 나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말이에요. 다윗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실제로 인자와 진실함으로 행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파놓은 웅덩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올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치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몰고 온 사울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사무엘상 24장. 그걸 보면 사울이 혼자서 뒤를 보러 사무엘상 24장 3절에 뒤를 보러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엔게디 지역에 많은 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나? 뒤를 보러 왔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왔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휴식을 취한다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 왕이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영변을 본 뒤에 잠시 동안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사울의 군사들이 이 동굴을 수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히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왕이 사울이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간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다윗도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놀랍죠. 따라서 이때 사울 왕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다윗의 손에. 다윗의 손에 잡힌 지금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른 채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을 단칼에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고 있는 사울의 겉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주었죠. 그리고 이때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혼자 들어와서 영변을 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 목숨을 다윗 앞에 내어놓는 걸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즉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때 사울이 스스로 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앞에 그 목을 내어 맡기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렇게도 많은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3천명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와도 기껏해야 내 앞에서 저렇게 혼자 목을 내어놓지 않는가 말이야.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면 그것으로 그 생애는 저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이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회상할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6절의 고백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번 공격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오히려 원수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왔지만 오히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공격할 것인가? 누가 나를 상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편 56편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57편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다윗은 그 동굴 경험을 통해서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자기의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실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회고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자신을 그렇게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자와 진리로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도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지라 때로는 감정이 흔들렸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괴로워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억울하다고 말해요. 6절 보세요. 억울하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기 억울하다는 말, 카파프라는 말, 히브리 말,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단어인데 원문을 보면 원래 그 뜻이 뭐냐면 허리를 구부린다, 엎드려 절한다, bow down,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간악한 원수들과 직면한 상태에서 자신이 그 억울한 처지를 한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나 지금 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이 탄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탄식을 지금 누구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분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탄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이게 지금 억울하다는 이 단어가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탄식에서 끝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 억울함을 지금 이제 분명히 억울해요, 분해요, 화나요. 근데 그 억울함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탄식해도 돼요. 탄식할 수 있어요. 왜 탄식할 수 없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데 힘든데. 근데 그냥 탄식하고 절망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탄식을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탄식하며 호소하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우리가 똑같이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도 연약한 인간에게 억울한 마음에 원망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은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현재의 곤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갖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의 입술에서요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기에 제가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군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확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확고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지. 이렇게 과거에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결국 다윗의 입술에서 이렇게 승리의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지금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눌려왔던 영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찬양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외치기 시작해요. 8절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로다. 여러분, 이 외침 가운데 영광이란 말, 카보드란 말이에요. 카보드,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란 말은 이제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혼, 내 영혼아. 사람의 영혼은 우리의 영광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혼을 선물로 받은 것은 우리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영혼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죠. 영혼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는 이 말은 내 영혼아 잠을 깨라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쫓기느라고 가슴 졸이며 평안함과 기쁨이 없었던 자신에게 이르기를 나의 영혼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비파야 수금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쳐요.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이 다윗의 환희에 찬 믿음의 노래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옵니다. 맞죠?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의 실망과 좌절과 억누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도 시련과 고통의 밤을 뚫고 찬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특별히 올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애 전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연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우리 찬양합시다. 다윗이 그 고난의 때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주변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를 향해서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원수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자의 날개와 진리의 날개를 품어주시려고 지금 날아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새벽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어요. 굴곡도 있었습니다.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신의 인자의 날개로, 진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진실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미 풍지박산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날개로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시련과 눈물이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였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순간이고 새벽을 깨워야 될 순간입니다. 여기 다윗이 원수들을 피해서 토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이 그 노래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 다윗이 왕궁 안에서 떵떵거리며 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그가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그 목숨이 실로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있을 때였어요.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요,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놓여있는 때에 토굴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다윗이 토굴 속에서 부른 노래.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벽이 우리의 어두운 밤을 뚫고 찬란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주안교회, 문제 많은 한국교회,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마침내 인자와 진리의 날개로 달려오시는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안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이 토굴 속에서 불렀던 찬송을 우리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우리 심령을 깨우는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토굴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듯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노래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